안녕하세요. 저 오늘부터 시민교육센터에서 시민통계 강의를 하게 된 서범석이라고 합니다. 저는 통계를 전공을 한 사람은 아니고요. 이제 필요에 의해서 이제 통계를 공부를 했고 공부를 계속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민교육센터에서 통계학이라는 것이 꼭 어떤 현대 사회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고 특히 이제 적절한 통계의 사용, 현명한 자료의 사용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기에 좀 인터넷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하고자 이번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강의는 전체적으로 한 6강 정도로 진행이 되고요. 오늘 첫 번째 강의에서는 기본적인 통계를 왜 공부하는지 하고 제가 이제 주로 말씀을 드리려는 통계학의 내용 그리고 몇 가지 기본적인 개념을 잡는 정도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먼저 교환을 보시면은 들어가기 전에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제가 거의 국가 통계 포털하고 통계교육원 주소를 링크를 해놨습니다. 그이두 가지를 링크를 해놓은 이유는 국가통계 포털에 가시면은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중요한 통계 자료를 찾아보실 수 있기 때문이고요. 또 통계교육원에서는 무료로 아주 훌륭한 동영상 통계 강의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혹시 뭐꼭 듣지 않으시더라도 이 통계 포털이나 통계교육원에 가시면 통계를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으니까 한번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은행 주소도 제가 적어놨는데요.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경제 데이터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는 통계를 처음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다루기 좀 어려운 자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경제 상황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데이터들이고 이제 경제학자들, 경제 연구자들도 많이 보는 자료들이니까 경제에 대한 통계가 궁금하시면은 국가통계포털보다는 한국은행 쪽 자료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같이 소개를 했습니다. 예, 그럼 첫 번째, 통계학은 무엇이고 왜 공부할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통계교육이란 책을 제가 부교재로 추천을 하고 있는데요. 이 통계교육이란 책에서 보면은 수학이 패턴과 질서의 과학이라면 통계학은 데이터의 과학이라 말할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통계학은 자료의 과학이다. 그래서 이제 현대사회에서 많이 쏟아지는 자료, 그 자료를 현명하게 이용하는 방식에 대한 그 학문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어지는 자료로부터 정확한 그 자료가 줄수 있는 어떤 정보를 뽑아내는 것이 이제 통계 공부의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주로 말씀드릴 부분은 통계에서 통계가 제공하지 않는, 자료가 제공하지 않는 과다한 정보를 추출하거나 잘못된 정보가 되겠죠. 혹은 그 제공하는 정보를 과소하게 추출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릴 거고요. 그 때문에 이제 그런 걸 공부를 해서 이걸 터득하게 되면은 우리의 이야기를 통계적으로 뒷받침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이 통계학을 바탕으로 주장을 펼때 그것의 이제 허점이라든지 뭐 문제점을 분석하고 비판할 수 있는 힘도 길러지게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그 류근관 교수 통계학 책 얘기도 잠깐 했는데요. 통계학은 미지의 세계에 대한 안내자이다.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고 싶으면 통계학을 배우라 라는 말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운동 같은 통계학을 얘기를 해서 잘못 쓴 통계학은 거짓말이 되고 자신도 속고 남도 속인다. 잘쓴 통계학은 새로운 지식이 될 뿐만 아니라 재미도 준다. 그리고 토론보다 실습이 낫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이 말에 상당히 공감을 하는 게 통계학을 그냥 이렇게 뭐좀 듣거나 책을 잠깐 읽는 것으로는 사실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마치 매일 아침 운동을 하듯이 그 자기가 실습을 계속 데이터를 가지고 실습을 하는 훈련하면서 데이터를 가지고 자기가 그 표현하고 정보를 추출하는 훈련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고요. 이제 그 다음 문단에 가면은 약간 이제 주제를 바꿔서 통계에 대해서 간단한 한 가지 그 얘기를 하나 드리려고 하는 게, 그 김은응한 통계교육 2페이지에서 통계는 심지어 이제 민주시민으로서 지식사회를 살아가기 위한 기본 소양이라는 말까지 했는데, 이게 저는, 작년 대통령 선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때 문제가 됐던 게 아마 많이들 기억하실 텐데, 여론조사 결과가 얼마나 믿음만 하냐. 그래서 여론조사 결과가 그 이명박 후보가 계속 1등으로 나오고 상당히 많은 지지율을 확보를 했었는데, 그것이 자체가 여론 조작이 아니냐, 그런 논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이제 그 주장들이 펼쳐졌었는데, 이제 실제로 이제 미국 정치사에도 보면은 여론조사가 정치 엘리트가 일반 대중을 조작하기 위해 발전시킨 기술이라는 주장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쉽게 통계를 밀쳐 놓아서는 곤란한데요. 이제 여기서 이제 뭐그 이후에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지난 선거에 대해서 먼저 잠깐 말씀드리면은, 그때 주로 문제가 됐던 부분은 응답률하고 표본의 편의에 대한 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전화로 하거나 혹은 뭐 만나서 이제 여론조사를 할때 집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가정주부라든지 뭐 하여튼 직업이 없는 사람들 혹은 뭐 집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당연히 이제 몰리게 되는 일종의 표본 추출에 있어서 전 국민, 특히 이제 유권자들 전체를 대상으로 그 의사가 수렴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가정주부들을 대상으로 주로 많이, 가정주부들의 의사가 더 강하게 반영이 된다, 이제 그런 문제 제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응답률이 떨어져서 이제 보통 여당을 지지하거나 혹은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뭐 민주노동당이라든지 뭐 다른 어떤 야당 후보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런 자기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기를 꺼릴 수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 결과보다 실제로 득표율은 더, 이명박 후보의 득표율은 훨씬 더 낮을 것이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작년엔 특히 이제 신문에 기사도 많이 나고 이제 관련된 것도 있고 했었는데, 제가 이제 정리해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두 가지 정도인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우리나라에서 여론조사 기관들이 공표한 자료에 좀 문제가 있다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그 응답률에 있어서는 그 응답률이 매우 낮은 경우에는 그 자료의 신뢰성이 많이 떨어지는데, 이제 그거를 마치 이제 그것이 자체가 이제 사실인 양, 진실인 양, 그러니까 정확하게 현재 이명박 후보의 지지율은 뭐 45%다, 이렇게 언론에서 이제 주로 홍보가 되고 사람들도 받아들이는 건 당연히 아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저희가 이제 통계를 공부한다면은 그런 통계 여론조사의 결과에 대해서도 그 여론조사 자체의 불확실성이라든지 뭐 그게 얼마나, 그러니까 달라질 수 있는가, 혹은 그 자체의 표본 추출 과정을 이제 알게 된다면은, 아, 이 여론조사가 어느 정도의 편의를 가질 수 있겠다라는, 혹은 편의는 없고 정확한 수치다라는 것을 이제 알수 있겠죠. 그런 걸 저희가 이제 공부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민주사회에서 기본 소양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 말을 좀 인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문단에 이제 계속 이제 제가 통계를 왜 공부하는지에 대해서 좀 계속 인용을 한 부분에서는, 지금까지 한 말을 다시 이제 하는 것이긴 한데, 범람하는 정보 가운데 이제 옥석을 구분하고 자료의 왜곡된 해석을 극복할 수 있다, 통계를 공부하면. 즉, 통계적 문맹을 극복하여 각종 아이디어를 표나 그래프로 묘사와 표현할 수 있고, 데이터와 분석 결과에 대한 뭐 올바른 해석을 하고, 이런 말이 있는데, 뭐 직접 저희가 뭐 표나 그래프로 묘사와 표현을 하는 데까지는 뭐 그렇게 자주 할 일이 없다고 할지라도, 이제 그 데이터와 특히 신문이나 뭐 뉴스에 나오는 통계의 분석 결과나 데이터에 대해서 배경을 이해하고 올바른 해석을 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은, 이제 통계는 충분히 배울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이제 통계 기본 개념 몇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2절 통계 기본 개념 몇 가지입니다. 먼저 제가 기술 통계하고 추론 통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일단 이두 가지가 제일 처음에 중요한 구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기술적 통계는 모집단에 대해서 어떤 정보가 충분할 때 사용하는 것이고, 추론 통계는 모집단에 대한 정보가 좀 부족할 때 사용한다고 그렇게 좀 도식적으로 이해를 하셔도 일단은 무방할 것입니다. 특히 이제 그래서 모집단하고 제가 방금 표본을 얘기를 했는데 그거에서부터 먼저 좀 시작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교재에 예, 저책 42페이지에 보시면은 2.3 표본조사에 맨 아래 문단에 이제 표본조사에 사용된 용어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모집단, 표본, 그리고 모수와 단위가 있는데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모집단하고 표본을 구분해서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뭐 읽어보면은 모집단은 관심의 대상인 개체나 대상으로 구성된 전체의 집단을 의미한다. 그리고 밑에 보면 표본은 정보를 얻는데 실제로 사용되는 모집단의 일부분인 모집단의 부분 집합을 의미한다. 이런 말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아까 대통령 선거를 예로 다시 들어보면은 우리나라 유권자 전체가 모집단이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이 대통령 선거에서 지지율이라는 그런 모집단의 비율을 이제 우리가 궁금해하는 거거든요. 이제 모집단의 비율을 정확하게 알려면 당연히 우리나라 유권자 전체의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모집단 전체의 자료가 있어야 되는 거고, 하지만 그것이 시간적으로나 뭐, 경제적으로나,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보통 그 표본을 뽑아서, 표본을 추출해서 표본의 정보를 통해서 모집단의 그 특성을, 모집단의 특성을 알아내려고 하는 것이 이제 통계학의 일단 첫 번째 중요한 쓰임새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기술적 통계와 추론 통계를 말씀드렸었던 거는 기술적 통계는 주로 이제 그 모집단 전체가 그렇게 크지 않거나 뭐 자료가 어쨌든 크더라도 다 있어서 전체에 대한 자료를 주로 알고 있을 때 모집단의 특성을 이제 기술을 하는 것이고요. 추론 통계 같은 경우는 모집단에 대한 정보가 부족할 때 표본을 통해서 그 모집단의 어떤 정보를 알아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방금 계속 제가 모집단의 특성을 나타내는 수치 혹은 모집단의 뭐그 속성, 뭐 모집단의 어떤 값 이런 거 말씀드렸었는데 이런 거를 전체 통틀어서 파라메터 모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방금 모집단하고 표본을 나눴던 것처럼 이번에는 모집단 쪽에 모수라고 쓰시고 표본 쪽에는 통계량이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도식을 다시 살펴보면은 우리는 모집단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표본을 이용해서 정보를 추출하고 모집단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는 것들을 모수라고 부르고 그 모수를 추정 에스티메이션 한 거를 이제 통계량이라고 부릅니다. 통계량이란 건 사실 좀더 넓은 의미가 있는데 이런 모집단과 표본이라는 그런 구도로 나눴을 때는 이제 모수에 그 대응되는 것이 통계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궁금한 거는 모집단이고 모집단의 정보고 모수, 즉 모수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고 이거를 직접 알수 없기 때문에 뭐 표본을 뽑아서 표본의 통계량을 통해서 모수를 알아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모집단의 파라메터를 true 파라메터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true 그러니까 진짜라는 얘기죠. 진짜 파라메터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이 표본의 통계량은 statistics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true 파라메터는 보통 이제 알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죠. 이제 뭐전 국민의 어떤 통계 아니 그 지지 성향 같은 건알수 있습니다. 물론 돈과 시간이 있으면 알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에 있는 전체 모기의 뇌염 모기가 몇 퍼센트인가 뭐 이런 거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나라 모기를 다 잡아볼 수는 없죠. 그럴 때는 모집단 자체가 이제 어느 정도 근사하게는 알수 있겠지만 정확하게는 이제 알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항상 이제 트루 파라메터를 얼마나 잘 효율적으로 예측하는가가 통계학의 이제 임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효율적이란 말은 더 시간과 비용을 적게 들이고도 예측을 한다는 거여서 예를 들어서 뭐 A 방송사가 대통령 선거 이제 여론 조사를 하면서 뭐 1000명을 통해서 이제 표본을 뽑아서 자료를 분석하고 B 방송사는 500명을 통해서 분석을 했다. 이렇게 했을 때 A와 B가 똑같은 방법을 쓴다면은 당연히 A 쪽이 더 맞는 정보가 있기 때문에 더 정확한 그 추론을, 통계적 추론을 할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B 방송사가 좀더 진보된 통계적 기법을 사용한다면은 B 방송사는 A 방송사보다 더 적은 표본을 가지고도 똑같은 정보를 뽑아낼 수도 있으니까 똑같은 정도로 불확실한 어떤 모수에 관한 정보를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더 효율적이란 말을 쓰고요. 이제 이 효율적이란 말이 통계학에서 계속 나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제 한번 다시 말씀을 드렸고, 이제 효율적이란 말을 들으면은, 아, 내가 얻고자 하는 정보를 위해서 필요한 그 자료의 양이 더 적을 때더 효율적이라고 하는 거니까, 더 적은 정보로부터 더 많은 혹은 동일한 정보를 뽑아낼 수 있을 때 이제 효율적이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교환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은, 이제 모수에는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편차, 모비율 등이 포함된다. 이런 말이 있고, 여기서 모평균은 이제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평균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산술평균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분산과 표준편차는, 같은 이제 성질의 값인데, 이제 단위를 다르게 쓰는 건데, 이제 이게 좀 많이 앞으로 계속 이제 강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 내용이고, 어쨌든 모평균과 모분산 혹은 모평균과 모표준편차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정도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비율, 이제 그 방금 대통령 선거 예 같은 경우에는 평균이란 것이 의미가 없죠. 왜냐면은 이명박하고 정동영하고 권영기를 평균을 내면 뭐 어떤 사람이 나타나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이제 이런 거는 통계학에서는 범주형 데이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범주형 데이터 같은 경우는 평균 값이 아니라 그런 비율을 가지고 이제 이명박이 뭐 10%, 정동영이 10%, 뭐 권영길이 10% 이런 식으로 비율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모평균, 모분산, 모비율, 이세 가지가 중요한 모집단의 특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실제로 통계를 하는데 이제 전수조사를 하기가 보통 쉽지 않기 때문에 돈이와 간이가 많이 든다라고 썼는데, 예.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표본 통계량을 가지고 모수들을 예측을 하는 거죠. 모수들을 이제 추정을 하는 거고, 여기서 보면은 이제 대비가 다 됩니다. 그래서 모평균은 뮤라고 써 있고, 이제 표본평균은 X바라고 돼 있고요. 모분산은 시그마 제곱, 표본분산은 S제곱, 그리고 모표준편차는 시그마, 표본표준편차는 S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편차 같은 경우는 전부 그리스 문자로 돼 있고, 통계량에서는 전부 알파벳 문자로 돼 있는 걸 아실 수 있죠. 이거는 좀 재밌는데, 서양 학문에서 그리스가 어떤 고향의 위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모집단에 관한 정보는 그리스 문자로 표현을 하고, 그 모집단을 카피한, 모집단에 대한 정보를 알기 위해 우리가 뽑아낸, 카피했다는 말은 좀 그렇죠. 예, 추출한 그 표본 집단의 특성은 이제 알파벳 문자로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모집단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고요. 우리는 근데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편차 알고 싶지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단지 통계량을 통해서, 표본의 통계량을 통해서 이제 어떤 추정을 할 뿐이고요. 대신 이 표본은 우리가 지금 현재 손에 쥐고 있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표본 평균, 표본 분산, 표본 표준편차 같은 경우는 정확한 값으로 계산이 되어 나옵니다. 다만 이 값들이 실제의 값을 얼마나 정확하게 예측하는가에 대한 이제 오차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 표본 평균, 표본 분산, 표본 표준편차 자체의 값은 우리가 명확하게 알수 있는 값입니다. 반면 이제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편차는 정확하게는 알수 없는 값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기술적 통계하고 이제 추론 통계를 하다가 조금 약간 돌아왔는데, 제가 다른 이제 통계 처음 스터디를 할때 이런 표현을 들은 적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반의 성적을 내가 알고 싶다 했을 때 우리 반 애들의 성적을 전부 다 기술을 하고, 그리고 이제 옆반의 성적도 알고 싶다 해서 옆반의 성적을 전부 이제 해서, 예를 들어 평균이 우리 반은 80점, 옆반은 70점이 나왔다고 하면요. 그러면 이제 우리 반은 옆반보다 공부를 잘한다고, 아니, 성적이 더 좋다고 할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우리는 우리 반이라는 모집단 전체의 데이터를 갖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또 옆반이라는 또 하나의 모집단, 두 번째 모집단의 정보 전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집단의 평균을 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걸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아, 우리 반이라는 모집단의 모집단 평균값이 80점으로 옆반이라는 모집단의 모집단 평균값 70보다 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반의 성적은 옆반보다 더 좋다라는 말에 대해서 100%의 확실성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에 보면은 항상 뭐 표준 오차가 어떻고 뭐 신뢰 구간이 어떻고 이런 말을 하죠. 그 이유는 우리가 이런 기술적 통계를 할수 있는 전체 모집단의 데이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반에 대해서 예를 들어 50명 중에 뭐 10명의 정보만 알고 10명의 성적만 알고 옆반에서 뭐 10명의 성적만 안다고 했으면은 평균을 내면은 약뭐 우리 반이 한 83점, 옆반이 한뭐 81점이 나왔다고 하면은 우리 반 성적이 옆반 성적보다 더 크긴 크죠. 그러니까 우리 반의 표본의 평균이 83점으로 옆반의 표본의 평균 81점보다 더 큽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반이 옆반보다 이번 성적이 더 높은지는 100%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모집단의 값을 정확하게 알때 하고 이제 그렇지 않고 표본, 일부의 표본만 알 때의 차이점인데 우리는 이제 대부분의 경우 모집단의 값을 정확하게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 우리는 그러면은 모집단, 우리 반이 옆반보다 더 성적이 좋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확실성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이것이 통계학의 중요한 하나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기초통계학에서 계속 다뤄지는 문제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방금 제가 말씀드린 예를 계속 좀 기억을 해주시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이 일본보다 뭐, 예를 들어서 뭐 한국이 일본보다 술을 많이 먹는다라고 하면은 얼마만큼의 정확도를 갖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전체 1년에 먹는 술의 양을 정확하게 다 알고 술의 병수와 그 용량을 다 알면 계산할 수 있겠죠. 뭐 술을 정확하게 다 알고 일본 사람들이 정확하게 얼마나 술 먹는지 알면 비교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 알수 있을 것 같다도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알 수가 없고 대부분. 그렇다면은 우리가 일본 사람이 한국 사람이 일본 사람보다 술을 더 많이 먹는다는 것에서 얼마만큼의 정확도를 가지고 얼마만큼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통계학에서는 어떤 수치적으로 그걸 제시할 수 있는 이제 점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그 데이터를 좀더 정확하게 현명하게 가공하여 사용할 수 있는 이르는 그런 점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 3페이지 넘어가시면은 제가 그림을 하나 인용을 해놨는데 이제 이거는 기술적 통계의 모범적인 사례로서 이 통계 교육 체계에 인용이 된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폴레옹이 이제 러시아를 침공했을 때 어떻게 침공을 했고 어떻게 후퇴를 했는지에 대한 그림인데요. 이걸 간단히 먼저 살펴보면은 우선 위에 그 어드밴스 노란색으로 이제 칠해진 부분이 나폴레옹 군대가 진격해 들어간 그 경로에 대한 지도에 그 경로를 이제 가지고 있고 그 지도에다가 그 선의 굵기는 병력의 숫자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처음에 출발할 때 보시면은 맨 왼쪽 위에 코이노라는 부분에 코이노라는 지방 이름이겠죠. 여기서 보면은 42만 2천 명이 출발한 걸로 돼 있고 보시는 것처럼 이그 선의 굵기가 점점 가늘어지는 것은 나폴레옹 군대가 점점 줄어들었다, 사망했다라는 말을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뭐 여기 17만 5천 명으로 줄었다가 14만 5천 명, 12만 7,100명으로 줄어서 이제 모스크바에 도착했을 때는 약 10만 명 정도의 병사가 도착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그 빨간색은 이제 후퇴할 때 경로를 나타내는데요. 후퇴할 땐 이제 10만 명이 출발을 해서 쭉 들어와서 이제 마지막 처음 출발지로 돌아왔을 때만 명이 남은 것을 알수 있죠. 제가 이 그림이 정확하게 4천 명인지 만 명인지 그런데 중간이 8천 명인 걸로 봐서 맨 마지막에 4천 명이 돌아온 걸로 나타나게 되니까 42만 2천 명이 출발해서 4천 명이 이제 돌아왔다는 거를 이제 나타내고 있는 그림이고요. 이제 거기 밑에 보시면은 또 러시아의 그 기온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온 표는 일반적인 그래프하고는 달리 오른쪽에서부터 읽어야 되는데 오른쪽에 보시면은 오른쪽 맨 아래에 오거스트 18이라고 써 있죠. 8월 18일이라는 거죠. 8월 18일 날 러시아는 영도입니다. 상당히 춥네요, 확실히. 그런데 이제 이게 왼쪽으로 오면서 8월 24일 날은 비가 왔고요. 9월 9일 날은 마이너스 9도까지 떨어졌고, 그 다음에, 나중에 10월 6일이 되면은 마이너스 30도까지 떨어지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후퇴하는 길을 이제 나타내고 있는데, 후퇴하는 길에 그 기온 변화가 사람 그 병사 숫자에 이제 감소하고 어떤 식으로 이맞 대응이 되는지를 한꺼번에 이제 보여주는 그림이고요. 그래서 이 그림 자체는 이제 찰스 미나드라는 사람의 그림을 이제 재인용한 거라고 하는데, 이렇게 통계적인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면은 이제 굉장히 많은 정보를 간결하게 이제 보여줄 수 있다. 그런 이제 모범적인 예로 들었습니다. 제가 처음 봤을 때 이게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다시 보니까 조금, 방금 이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됐던 것처럼 역시 한눈에 보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이 굵기의 변화를 보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이 나폴레옹의 러시아 원정이 비참한 결과가 나왔는지는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기술 통계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모집단을 이제 잘알 때, 모집단, 물론 모집단 아니라 표본에 대한 기술 통계도 할수 있지만 주로 이제 모집단일 때 많이 하는데, 이제 기술 통계라는 것이 통계적인 추론을 하지 않지만 이런 식으로 이런 정보를, 특히 자료의 내용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탁월하고 우리가 현대사회에서 굉장히 많이 접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그 정도를 좀 말씀을 드리고, 예,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기술 통계와 추론 통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고, 이제 구체적으로 통계 연구를 어떻게 하는지 하나 사례를 잡아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먼저, 우리 궁금증. 뭐, 이 얘가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도 이제 이걸 다른 데서 따온 건데, 똑똑한 사람이 돈도 많이 버는 걸까? 라고 누가 물어봤다라고 칩시다. 예, 누군가 이제 물어봤을 때, 그럼 이제 이거를 어떤 식으로 통계적인 자료로 뒷받침을 하거나 혹은 반박을 할 것인가? 그러면은 먼저, 돈이 많은 사람을 뽑아야겠죠. 그래서 상위 소득자들을 뽑고요. 상위 소득자 사람들의 소득을 뽑고, 그 다음에 똑똑한 사람이란 거의 정의는 사실 굉장히 자의적인 건데, 뭐, 고등학교 성적표라든지 뭐, 대학교 성적표가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뭐, 어떤 IQ 검사 점수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모아서, 성적하고, 이제 소득을 모아서, 이외에, 이제, 소득에 또 영향을 줄수 있는 자료들 여러 가지를 모으겠습니다. 뭐, 부모의 재산이라든지, 뭐, 직업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런 걸 모으고, 그래서 이제, 평균과 표준편차 분산 등등 간단한 그 기술 통계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변수에 대한 상관관계를 확인합니다. 이제 상관관계는 뒤에서 이제 나중에 설명을 드리는데, 일단,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성적이 좋았던 사람들이 소득도 현재 좋은가라는 관계가 나타나는지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관계가 잘 나타나면은 성적이 좋을수록 소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날 거고, 관계가 약하게 나타나면은 성적이 변해도 소득은 크게 변하지 않는 걸로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상황을 분석한 결과 별로 강하게 어떤 영향이 안 나타났다라고 하면은, 결론적으로, 뭐 별로 관계가 없고, 팔자가 중요하다. 돈 벌려면 팔자가 중요하고, 하늘의 복을 받아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썰을 풀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아까 제가 자료를 모을 때 소득에 영향을 주는 다른 요인들에 대한 말씀도 드렸었는데,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통계 분석한 게 사실 굉장히 많이 쓰이는 방식이거든요. 특히 신문 같은 데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방식인데, 제가 이제 이 예를 드는 이유는, 이게 왜 위험할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려고, 이 예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요인들이 어떻게 관련을 가지는지를 확인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어떤 내 생각 나는 두 가지 변수를 뽑아서 그 사이의 상관관계를 보는 것만으로는 상당히 잘못된 통계적 분석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신문에서 인용되는 통계 정말 상당수가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유의해야 될 것들을 이제 3번에 정리를 했었는데요. 첫 번째, 혼동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장 질환을 지닌 중년 남성들 예시를 보면,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약이 있다고 치면, 뭐, 바카스, 이거, 상호를 얘기해도 되나요? 바카스를 먹는 사람들이 건강이 좋게 나타났다고 하면은, 뭐, 그럴 수 있죠. 우리 주위에서 바카스를 먹는 아저씨들이 되게 많은데, 바카스 먹는 사람들이 보통 다 건강하더라. 뭐, 그렇다면은, 이제 그걸 뭐, 내가 통계를 자료를 뽑아봤어. 그래서, 바카스 먹는 사람들하고 바카스 안 먹는 사람들의 건강을 이제 분석을 해서, 아, 바카스 먹을수록 더, 바카스 먹는 집단이 더 건강이 더 건강한 걸로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릴 수 있죠. 하지만, 이제 혼동 요인이랑은 컨파운딩 팩터라는 건데, 건강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일수록 다른, 바카스 말고 다른 것도 많이 할 거란 거죠. 그러니까 뭐, 운동도 많이 하고, 뭐, 일찍 일찍 자고, 뭐, 다른 보약도 먹고, 그런 식으로, 다른 요인들, 그러니까 다른 어떤 뭐 건강, 운동이라든지, 뭐, 식습관이라든지 이런 걸 보지 않고, 단지 바카스만 딱 봤을 때는 곤란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수학적으로, 따로 통제를 해주거나 아니면 자연과학 같은 경우에는 실험을 하면서 아예 따로 실험시에 통제를 해주거나 변이는 이제 통제를 해준다는 말을 쓰는데 통제를 해주지 않고 통제가 되지 않은 데이터들에서 단순한 어떤 변량 변수 두 개를 뽑아서 상황을 보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근데 하지만 이런 이제 연구는 굉장히 많이 신문이나 이런 데서 인용되고 있다. 이제 그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방금 이제 말씀드렸던 그 통제란 말이 있는데. 뭐, 여기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 약을 먹는 사람하고 안 먹는, 그러니까 바카스를 먹는 사람하고 안 먹는 사람 사이에서 다른 어떤 요인들이 동일하게 주어지도록, 혹은 완전히 무작위적으로 주어지도록 하는 것이 이제 통제가 되겠습니다. 이제 그건 좀 뒤에 다시 한번 다음 강의에서 자세하게 얘기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료를, 제대로 된 자료를, 제대로 분석하지 않으면 뭐 사실 다 부질없는 짓이 되기 쉬운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제대로 된 자료를 제대로 분석한다는 거, 그러니까 자료도 좋아야 되고 분석 방법도 적절해야 된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주시고 앞으로 이제 누군가가 혹은 어떤 집단이 뭐 뉴라이트라든지 뭐 경총이라든지 이런 데서 좀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어떤 통계적인 데이터, 아니 통계적인 결론을 아니 어떤 결론을 통계적인 데이터를 이용해서 막 마치 대단한 진실인 것처럼 막 발표를 한다고 하면은, 아, 그 사람들이 분석한 자료가 제대로 된 것인지, 그리고 그 분석 방법은 적절한지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분명 거기서 어떤 허점을 발견하거나, 아주 허점을 넘어서는 아주 거의 새빨간 거짓말 같은 것도 분명히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사실 근데 뭐 이건 경총이나 뭐, 뉴라이트만 하는 건 아니겠죠. 뭐, 어떤 나쁜 의도가 꼭 있어서만이 뿐만 아니더라도, 뭐 통계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거나 이유로, 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더 공부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예, 4번, 5번은 그냥 넘어가면 될것 같고요. 예, 일단 7페이지 자료의 수집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에 부분에서 이제 그 통계적 유의성 검정의 유의성 이런 부분은 이제 좀더 나중에 공부를 한 다음에 다시 읽어보면은 될 부분인데, 앞에 얘기하고, 제가 앞에서 얘기한 내용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분석이 되지 않았으면 아무리 대단한 수치를 막 굉장히 복잡하게 계산을 해서 뭔가 엄청난 복잡한 수식을 동원을 해서 어떤 수식을 내가 계산했다. 그랬더니 뭐, p밸류가 뭐 0.0000 몇이고 뭐, 혹은 뭐, f값이 어떻고 막, 이렇게 해도 다 쓸데없는 얘기란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검정이라든지, 그 뭐, 어떤 계산된 통계량 값 자체에 현혹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제 그런 내용을 실었었으니까 그런 계산이 적절하고 자료가 적절한지에 대한 게 없으면 아무리 대단한 계산을 해도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맹신하거나 뭐 어떤 그 권위에 주눅들지 마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적은 거고요. 이제 오늘 이제 자료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자료의 종류와 변수. 예, 7페이지입니다. 예. 통계적 자료 중에서 조사자가 관심을 갖는 대상이 된 항목을 변수라고 한다. 변수, 이제, variable라는 변량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정량적인 변수는, 수치로 나타낼 수 있는 변수로서 그 특성의 정도를 수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변수를 말한다. 예. 그리고 연령이라든지 나이, 연간 수입 등이 이런 예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성적 변수는 성별, 종교, 재산 상태 등 수치로 나타낼 수 없는 변수로서 양적인 면보다는 종류에서 차이를 보이는 자료를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기독교, 뭐 불교, 조로아스터교 이런 식으로 정량적인 변수 이렇게 나타내고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2번이 자료의 측정 수준이 중요한데요. 그 우선 이제 명목 척도, 서열 척도, 등간 척도, 비율 척도가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많은 통계 분석에서는 등간 척도 이상을 요구를 합니다. 그 등간 척도 이하의 자료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통계 분석이 불가능하고 비모수적인 방법을 동원을 해야 되는데 상당히 많은 분석에서 이제 뭐 서열 척도에 대해서 모수적인 분석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 등간 척도나 비율 척도가 아닌데에 대해서 쉽게 막 어떤 뭐 T테스트라든지 뭐 Z테스트라든지 이런 거 한 것도 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여기서 척도를 간단하게 이 책에도 자세히 나와 있는데 한번 보시고 이제 자료를 이제 이 척도에 따라서 구분하는 훈련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명목 척도, 노미널 스케일은 아까 이제 종교, 뭐 조로아스트교 이런 것처럼 정성적 변수라고 할수 있겠죠. 정성적 변수가 이제 명목 척도라고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위에 설명은 이제 교환에 쓰여져 있는 것과 같습니다. 서열 척도는 서열만 있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이런 것들은 분명히 서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6학년이 1학년보다 더 높다라는 서열이 있는 거죠. 뭐 그리고 뭐 과장님, 부장님, 뭐 회장님 이런 식으로도 직급의 분류도 그렇죠. 하지만 1학년하고 2학년의 차이가 3학년하고 4학년의 차이와 똑같다거나 다르다고 말하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1학년하고 2학년이 가지는 차이는 3학년하고 6학년이 가지는 차이의 3분의 1이다라고 말하기 참 어렵죠. 나이로 하면은 뭐좀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학년이라고 하면은 왜냐면은 뭐 학년은 뭐꼭 같은 나이인 사람들만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직급 같은 경우에도 역시 이제 그 간격이 서로 같다고 볼수 없고 이제 오로지 순서만 가지는 척도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등간 척도 인터벌 스케일은 온도를 많이 드는데요. 이 온도하고 온도가 비율 척도가 아닌 이유를 아시면 돼요, 사실. 그러니까 비율 척도는 등간 척도하고 똑같은데 절대 0점을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뭐냐 온도에서 그 0도라는 건 물론 우리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죠. 왜냐면 물이 어느 온도고 뭐 정상적인 상태에서 물이 어느 온도고 하기 때문에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그게 절대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열 에너지가 전혀 없는 상태가 아니죠. 하지만 비율 척도 에서는 절대 0점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키 같은 경우 키는 0이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리고 마이너스가 없고요. 근데 이제 온도 같은 경우는 온도가 0도라고 해서 아무런 어떤 실체가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이 비율 척도와 등간 척도는 분명히 구분이 됩니다. 하지만 등간 척도 이상에서는 이제 등간 척도부터가 이제 연속형 변수인데 등간 척도부터는 대부분의 통계적 분석이 이제 가능하기 때문에 좀뭐 크게 많이 이거 이제 나중에 구별하는 건 아닌데 오히려 이제 일단 지금 한번 처음에 한번 알아두시고 나중에는 이제 연속 변수하고 이제 2, 3 변수로 주로 분류를 해서 할때 다시 그때 말씀을 또 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정리를 맨 마지막에 하면은 명목 변수는 단순히 사물을 분류하기 위한 목적이고 뭐 숫자로 나타낸다고 해도 어떤 수학적 의미는 나타내지 않는 거고요. 서열 변수는 이제 순서만 가지는 변수. 하지만 그 간격이라의 차이라는 거는 의미가 없는 거고, 구간 변수는 이제 그 간격의 차이랑 그 간격이 언제나 같지만 절대 0점이 가지지 않는 거고, 이제 비율 변수는 절대 0점을 가지고 이제 그 비율로 갖고 구분을 할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다시 이제 평균하고 표본 분산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오늘 대략 끝이 날것 같은데, 아까 제가 처음에 모집단하고 표본을 나눈 다음에 그런 말씀 드렸었죠. 이제 모집단의 파라미터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모집단의 평균, 모집단의 분산, 모집단의 표준 편차라고 말씀드렸었죠. 그 중에 먼저 평균을, 평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평균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산술 평균, 다 더한 다음에, 뭐, 그 전체의 숫자로 나눈 거, 이제 그걸 뜻하는데요. 뭐 가중 평균하고 조합 평균도 많이 뭐 얘기는 되는데 실제로 이제 가장 많이 사용된 건 역시 그냥 평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앙값하고 최빈값이 의외로 이제 나중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항상 통계책에 처음에 나오면서 설명 한번 하는데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중앙값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양측자료의 중심을 나타낸 집중 경향치 하나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정확하게 그 자료 예를 들어 100명이 있으면 100명이 있을 때그 51번, 50번을 이제 평균 내 50.5가 중앙값이 되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예를 들어 100명에 대해서 그 그쵸, 예, 100명, 아, 예, 저희가, 소득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했을 때, 소득을, 이제 소득 순위대로 매길 수 있겠죠. 그래서 뭐, 빌 게이츠가 1등이고, 뭐, 2등이 누굴까요, 요새? 요새 누가 돈이 많은지 모르겠는데, 뭐, 구글 창업주가 2등일까요? 예. 빌 게이츠가 1등이고, 뭐, 누가 2등이고, 그래서 이제 100등이 뭐, 저, 이렇게, 100명을 세우면은, 이때 평균을 내면은, 이제, 뭐,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이 워낙 돈이 많으니까, 평균을 내면은 뭐, 소득이 뭐, 연봉 한 10억 나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연봉 10억이라는 수치가 평균 낸 수치가 이 집단, 이 100명을 모아놓은 집단의 그 연봉을 잘 대표한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유명한 예가 영국의 난장이들의 행진이라는 그 예가 있는데요. 그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영국 사람들을 소득 순서대로 이렇게 쭉 행진을 시켜요. 쭉 행진을 시키는데 그러니까 소득 순서 행진시키고 그 사람의 키를 그 소득으로 이제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처음에 가는 사람이 뭐 연봉이 뭐1 1실링이면은 뭐 1센치 뭐그 뒤에 사람이 뭐 2실링이면 2센치 이런 식으로 하는 거겠죠. 그렇게 해서 쭉 이제 행진을 시키면은 95명인가요? 예, 95명이 지나갈 때까지 다 난장이라고 합니다. 그 난장이들이 이렇게 막 행진을 하다가 96명째부터 갑자기 커지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사람이 되면은 키가 구름을 뚫고 올라가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그 영국에서 소득이 불평등한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재미있는 사례인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 소득을 평균을 해버리면은 뭐 영국에서 적당히 뭐한뭐 굉장히 많은 뭐 연봉 뭐 1억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하지만 실제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어느 정도의 소득을 누리고 있는가라고 하면은 상당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중앙값을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아, 이 집단에서 정확하게 중산층, 완벽한 중산층인 중앙값을 가진 사람은 뭐 연봉이 뭐 100만 원이다. 이런 식으로 상당히 어렵다. 뭐 88만 원이다. 뭐 이렇게 평균에서는 이제 오히려 놓칠 수 있는 어떤 평균을 보는 것이 더 좋지 않을 때 그런 자료들이 있는데 그럴 때 이제 중앙값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최빈값 같은 경우는 자료 중에서 도수의 분포가 아, 자료 중에 도수가 가장 많은 자료 또는 변수를 뜻한다고 하는데 모드는 이제 유행이란 말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뭐 모드 같은 경우 이제 주로 많이 쓰는 게뭐 신발 내가 신발 공장장인데 신발을 생산하려고 해요. 그러면 이제 뭐그 뭐냐 그 동네에서 팔리는 신발을 뭐 1년에 100켤레가 팔리는데 뭐 280밀리가 50켤레가 팔리고 230밀리가 50켤레가 팔리면은 이거 평균을 내면은 250밀리가 되겠죠. 아, 255밀리인가요? 255밀리가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공장에서 255밀리를 열심히 만들면 아무도 안 사게 되겠죠. 그럼 이럴 때 역시 평균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경우인데 이럴 때에는 최빈값을 찾아보면은 빈도를 이제 보면은 아 280ml가 50명이고 230ml가 50명이니까 우리는 아 280ml랑 230ml를 생산하면 되겠구나. 혹은 뭐 280ml가 뭐 80명이고 뭐 3000ml가 한 명이다라고 하면은 3000ml라는 값이 들어와서 평균을 왜곡하기 전에 왜곡하지 않게 하면 왜곡하기 때문에 그 최빈치를 써서 아 우리는 한 3000ml 있는 사람 한 명을 버리더라도 280ml인 사람들을 위해서 신발을 생산하면 가장 효과적이겠구나. 그런 이제 식으로 최빈치를 쓰는데 이제 그걸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 그렇고요. 이제 오늘의 이제 핵심적인 분산이 되겠습니다. 이제 9페이지 표본의 분산인데요. 분산은 자료에 흩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값입니다. 그래서 편차라는 것은 평균과 데이터 값의 차이를 말하고, 편차라는 것은 하나의 데이터가 평균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표본들이 얼마나 넓은 범위에 퍼져 있거나 모여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표본 전체의 평균적인 편차를 확인해야 한다. 이렇게 쭉써 있는데요. 제가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료에 흩어진 정도로 우리가 평가를 하는데, 표준 편차가 있습니다. 표준 편차는 내가 그 자료들 중에 하나를 그냥 골랐을 때그 자료가 평균에서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명이 있어요. 100명이 있는데 내가 아무나 한명 뽑았어요. 아무나 한 명을 무작위로 뽑았을 때그 사람의 키가 평균, 전체의 평균으로부터 떨어져 있을 편차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표준 편차가 1cm라고 하면은 내가 아무나 뽑으면은 그 사람이 평균으로부터 1cm 떨어졌으니까 그 사람 키에서 평균을 대충 예상을 할수 있겠죠. 이게 말을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은 표준 편차가 작은, 그러니까 분산 그 자료에 흩어진 정도가 작은 자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가 뽑은 어떤 표본이 그 평균 전체, 그 표본 전체의 평균으로 상당히 가까이에 있게 됩니다. 반대로 표본 편차가 굉장히 크다라고 하면은 170cm, 그러니까 평균 예를 들어 170이라고 하면은 이 집단의 뭐 모집단의 표준 편차가 뭐 20cm다라고 하면은 내가 뽑은 사람은 대략 키가 150에서 뭐190 사이에 위치한다고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 이제 자료가 흩어진 자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의미가 좀 없어지는 거거든요. 자료가 이제 분산이 작을수록 보통 좋다라는 말을 했을 때, 물론 분산이 커야 더 좋은 경우도 있겠지만 작을수록 좋은 경우가 좋다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모집단의 분산이 굉장히 크다, 작다, 혹은 뭐 표본의 집단의 분산이 굉장히 작다라는 말은 내가 뽑은 자료를 통해서, 적은 숫자의 자료를 통해서도 그 전체 평균을 잘 예측할 수, 전체 자료의 어떤 경향성을 잘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좋다라고 막 얘기할 수도 있고, 혹은 좋다, 나쁘다라는 판단까지 가지 않더라도 자료 전체에 흩어진 정도를 파악을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나의 1년 소득은 연평균 2천만 원에 분산이 뭐, 아니, 표준 편차가 100만 원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회사에. 그러면은, 그 회사 사람들은 대충 한 1900만 원 이상은 받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회사, 그래, 니네 회사는 그러니? 우리 회사는, 연봉 평균은 3천만 원이고, 표준 편차는 3천만 원이야. 이렇게 하면은, 그 회사에는 제가 가기가 상당히 두렵겠죠. 왜냐면은 그 회사에 가면은, 연봉을 못 받을 수도 있고, 연봉을 오히려 제가 거기에 회사에 돈을 줘야 될 수도 있을 정도로 이렇게 분산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래프로 그렸을 때는 굉장히 내가 평균을 알긴 하지만, 평균을 아는 게큰 의미가 없는 거죠. 뭐그 자료에 대해, 그 자료에 대해서 내가 평균을 알긴 하지만, 어떤 개별 샘플 값들이, 개별 표본 값들이 어떤 값일지는 사실 잘 알기가 어렵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이제 표준 편차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편차의, 표준적인 편차라는 얘기죠. 표준 편차라고 하는데, 이 표준 편차를 계산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편차를 계산할 때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0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걸 표준 편차를 직접 계산 안 하고 분산을 통해서 계산합니다. 그래서 분산을 먼저 계산을 하고, 제곱을 이용해서 먼저 계산을 하고, 그걸 이제 그 루트를 씌워서 표준 편차를 만드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중요한 건 표준 편차고요. 물론 분산은 중간중간에 사용이 되긴 하지만 자료에서 사실 더 중요한 건 표준 편차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표준 편차가 중요하고, 표준 편차를 직접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분산을 계산해서 역으로 다시 표준 편차를 계산한다. 그렇게 일단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표준 오차 얘기 나오는데, 오차 얘기는 조금 천천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차 부분이 사실 중요하긴 되게 중요한데, 이거는 표준 편차하고 표준 오차를 항상 많이 혼동을 하게 됩니다. 저도 처음에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표준 편차는 자료에 흩어진 정도라고 꼭 기억을 하시면 쉽고, 표준 오차 같은 경우는 내가 계산한 그런 통계량, 그러니까 표본의 통계량인 거죠. 모집단을 알기 위해서 계산한 표본의 통계량이 얼마나 실제 모집단의 값과 가까운가, 모집단의 값으로부터 얼마나 흩어져 있는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표준 편차나 분산 같은 경우는 물론 아까 제가 뭐 좋다 나쁘다 판단했지만, 자료를 이제 해석하는 데 있어서 사실 그런 좋고 나쁜 기준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거지만 표준 오차는 굉장히 중요하죠. 표준 오차가 작으면 작을수록 내가 계산한 통계량이 내가 실제로 알고 싶어하는 트루 파라미터에 가까운 거고 표준 오차가 크면 클수록 내가 계산한 통계량이 별로 의미가 없는 거죠. 왜냐면은 표준 실제 모집단의 파라미터에 가까운 값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준 오차는 줄이는 게 되게 중요하고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효과적인 통계량이라는 거는 효과적인 어떤 분석이라는 거는 이제 이 표준 오차란 말을 써서 얘기하면은 같은 숫자의 표본을 가지고 계산을 하지만 표준 오차는 더 작은 어떤 방법들이 있으면 더 좋은 더 효과적인 통계적인 통계량 계산 방법이 된다 이렇게 예, 이야기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두서없이 처음 시작이라 이제 두서없이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제가 좀 부족한 부분은 교환에 보충을 해서 올리고 다음 시간부터는 제가 어떤 자료를 가지고 이제 실제 손으로 저희가 계산해 보는 걸할 텐데요. 이 교환 맵 뒤에 보면은 이제 Using R4 Data Analysis and Graphics라고 해서 인터넷에 이제 공개가 되어 있는 자료거든요. 이제 이 제가 사용할 이 GNU-R이란 프로그램은 리눅스랑 비슷하게 이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에서 발표하는 공개 소프트 통계 소프트웨어고요. 통계 말고도 이제 여러 가지 뭐 수치 해석이라든지 다양하게 이용이 될수 있는데 이거는 공개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굉장히 또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과학 쪽에서는 특히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뭐 사회과학이나 뭐 다른 뭐 인문학 쪽에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 프로그램인데 누구나 무료로 자유롭게 복사하고 설치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뭐 물론 소스도 고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GNU-R이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오늘 우리가 배웠던 뭐 평균 뭐 표본 아표뭐 표준 편차 분산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실제 데이터 숫자를 가지고 계산을 하면서 통계에 대해서 감을 잡고 이제 그래프도 그려보고 하는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교환 제가 이제 링크해 놓은 그 영어 교환을 다운을 받아서 한 번씩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미리 실습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일단 오늘 첫 강의는 좀 많이 부족하지만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